GLC 내연기관 모델이 8천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을 그러면은 같은 8천 중반에 가져올 거냐? 그건 어렵을 거예요. 9천만 원대에 가져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중형 SUV 전기차의 가격이 9천만 원대다. 과연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벤츠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압권 시청자 여러분. 모빌리티 류종원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포르투갈 알부페이라라고 하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제가 왜 나왔냐? 벤츠의 차세대 전기 SUV인 GLC EV를 세계 최초로 시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짠!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는 장면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GLC라고 하는 중형 SUV급의 전기차인데요. 기존의 E급에는 사실 EQC라고 하는 차량이 있었죠. 근데 그 차는 이제 단종이 됐고, 벤츠가 사실상 EQ 브랜드에 대한 지금 리빌딩 차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바뀔 겁니다. 이 차량은 GLC라고 하는 이름을 기존의 베스트셀링인 GLC에서 가져오면서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MBEA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면서 가져온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벤츠는 이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때 이 차량은 이름만 GLC일 뿐이고 완전히 새로운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저희가 여기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세비야까지 약 500km를 지금 시승을 하면서 한번 샅샅이 살펴볼 건데요. 저랑 같이 이 차가 정말 혁신적인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GLC라고 하는 차가 사실은 엄청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유럽의 도로들이 좁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를 갈 때 되게 약간은 긴장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핸들링이라든지 차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또 각이 되게 잘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같은 그런 기술이 들어간 차는 아닌데 후륜 조향이 돼요. 후륜 조향이 4.5도 정도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도 이렇게 크게 부담 없이 돌 수 있었던 것 같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자잘자잘한 것들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GLC라고 하는 차가 사실은 벤츠에서도 엄청나게 상위 클래스의 차량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인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비싼 그런 부품들을 많이 쓰는 차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G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렉트릭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S클래스에 들어갔던 그 에어매틱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서스펜션이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설명을 들을 때는 사실 뭐 이 차에 그런 게 들어가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세비야의 그 굉장히 자잘자잘한 진동이 올라오는 그 도로를 달릴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스무스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잘 잡아준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차량은 이제 올뉴 일렉트릭 GLC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차죠. 기존에는 EQC가 가지고 있었던 그 D 세그먼트 SUV 전기차의 자리를 이제 EQC가 단종이 돼버리고, 지금 GLC라고 하는 벤츠의 굉장히 베스트셀링 SUV의 이름을 단 그런 새로운 전기차인데, 기존 GLC랑은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는 차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도 볼 수 있는 내연기관 GLC는 이 차랑 이름만 같지 그냥 차 끝만 같은 그 급의 차량이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MBEA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기존에 썼던 에바 플랫폼, 에바2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EQ 시리즈가 사실상 단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바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진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뭐냐? 그게 MBEA라고 하는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지금 벤츠가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결국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 GLC입니다. GLC 입에 잘 안 붙어요. 사실 우리가 GLC라고 하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GLC라고 하면 당연히 내연기관 차가 먼저 떠오르긴 한데, 그냥 GLC EV라고 부르면 각인이 조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벤츠에서는 지금 플레임이 The All New Electric GLC with EQ 테크놀로지래요.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GLC EV라고 지금부터 저희가 부르면서 입에 붙이면서 그러면서 이 차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MBEA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BMS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까지도 지금 완전히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벤츠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GLC 400이에요. 최고 출력이 360kW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마력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490마력입니다. 490마력이면 사실 웬만한 포르쉐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주행 성능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번 충전하면 이제 71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뜻이겠죠?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넣고 BMS 시스템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효율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 있고 또 하나는 2단 기어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벤츠 전기차들은 1단 기어 전기차로서 이제 그냥 단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전기 모터의 힘으로서 쭉 가는 건데 MBUX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플랫폼이 적용되는 차량들은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가 2단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1단으로 가게 되면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엔 토크가 빠지면서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없어지는 구간이 왔을 때 새로운 단수의 변속이 붙어주면서 힘을 다시 끝까지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힘만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수월하게 힘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덜 써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행거리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배터리 자체의 용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대, 500대 가던 전기차가 대부분이었던 벤츠가 700km가 넘는 주행거리가 가능하게 된 거는 배터리도 바뀌었고 BMS도 바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2단 변속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넣으면서 많이 이렇게 주행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90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발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나갑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을 할 때 그냥 발을 얹고 힘만 주면 빵 나가는 거죠. 벤츠가 약간은 펀치력이 약하다, 파워가 약하다는 평가들이 사실 좀 있는데 이 차는 글쎄요 전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가속 성능이라든지 와인딩 능력도 좀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벤츠가 요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DAS 기능인데 ADAS 기능을 굉장히 성능을 높여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벤츠가 이제 CS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공개를 한 상황이죠. 사실 그 기술이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알파 마요가 바로 직접 적용이 되어 있고 그걸 지금 당장 쓸 수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알파마요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보틱시에 많이 들어가는 칩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올인 칩이죠. 이 차량에도 그 올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인 칩을 탑재한 ADAS 시스템을 독일의 ZF사로부터 지금 공급을 받아서 벤츠가 적용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이제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알파마요가 들어가 있습니까? 알파마요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막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내일 당장이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알게 됐지만 디카스라고 부르는 레벨 2지만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ADAS 있잖아요. 이 차량들이 지금 UNECE의 WP29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지금 레귤레이션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2025년에는 하이웨이에서 쓸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는 도심에서도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킹그룹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올 하반기 때 예정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FSD라든지 아니면은 뭐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그런 기능들을 벤츠의 GLC E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유엔 규제 자체가 좀 많이 풀리고 나면은 언제든지 OTA로 업데이트를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차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지금 벤츠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칩이 좋아져서 그런지 기존보다는 빠릿빠릿하게 좀 더 판단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벤츠에서는 사실 이 GLC EV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선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EQ 시리즈라고 하는 벤츠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기차 브랜드 자체를 폐기를 한 이후에 새롭게 만드는 전용 전기차의 첫 번째 모델이 이 차량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전기차, 차세대 전기차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차량으로서 가는 교두보도 이 차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레벨 2지만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그 디카스 기능을 먼저 보여주는 차량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는 레벨 3든 4든 5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한 차량이 이 GLC EV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기존의 전기차였던 EQC랑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EQS, EQE 이 차량들이랑도 훨씬 그 차량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개량된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도 지금 더 잘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 때문에 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뚝방이 터지면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지듯이 규제가 바뀌게 되면은 벤츠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을 수 있을 만큼 안반의 준비는 이미 맞춰둔 상태고 제발 그 규제가 빨리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벤츠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포르투갈로 다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속도를 아무리 올려도 차가 바닥에 쫙 깔리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게 안 들려요, 지금. 뭐 시속 120, 130, 140이 넘어가더라도 차량 안으로 유입되는 바람 소리라든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노면음이라든지 이런 소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내가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전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약간 좀 옆에 차들을 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닌가? 옆에 나무가 확 지나가는데 싶어서 보면 어이구 내가 너무 빨리 갔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지금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재미없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차선 변경을 할 때라든지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면서 느꼈던 거는 이 스티어링 휠의 지금 민감도가 부드러운 승차감이랑은 약간 상반된 느낌입니다. S클래스나 고급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느낌과는 조금은 상반된 굉장히 날카로운 지금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되게 반전 매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차예요. 예전에 이제 유럽 차들은 대부분 해치백이라든지 웨건이라든지 이런 형태 차들을 많이 탔지만 유럽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SUV로 많이 돌아섰어요. 폭스바겐의 골프나 르노의 메간 같은 차량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형 해치백 자리는 이제 소형 SUV들이 가져갔고 뭐 E클래스 에스테이트라든지 5 시리즈 투어링 같은 중형급 이상의 웨건들이 갖고 있던 포지션은 이제 이 GLC 같은 혹은 이거보다도 좀 더 큰 그런 SUV들로 많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SUV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전기차도 SUV로 가야 된다고 해서 EQE, EQS도 SUV로 만들었죠. EQC 같은 경우에는 SUV밖에 없었죠. 근데 SUV로 시작했던 첫 번째 전기차 브랜드를 접고 벤츠 전기차의 제2막을 여는 차량도 결국에는 이 GLC라고 하는 중형 SUV가 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중요하지만 벤츠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지금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벤츠는 새로운 전기차의 첫 번째 차량으로 이 GLC를 선택했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그냥 진짜로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손만 얹고 있을 뿐인데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고 있고 운전에 제가 딱히 개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가고 있고요. 승차감도 너무나 좋고 아주 모든 것이 다 그냥 편안하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급을 좀 뛰어넘는 차량이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혹은 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고정관념을 깨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차량이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레이더와 카메라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있는 센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존에는 카메라도 몇 개 없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하나 이렇게 막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GLC-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가 10개 그리고 레이더가 5개 초음파 센서가 12개 이렇게 한 약 한 30개가량의 지금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올인 칩이라고 하는 칩이 굉장히 똑똑해요. 저희가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톱스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톱스라고 하는 거는 1초당 몇 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1톱스면 1초당 1조번의 연산이 가능하고 10톱스면 1초당 10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존 ADAS 시스템에 많이 썼던 칩들 같은 경우에는 5톱스, 10톱스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GLC-EV에 적용된 올인 칩 같은 경우에는 254톱스입니다. 그럼 1초당 254조번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가능한 그런 칩이라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도 쓰고 있는 그런 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UNEC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알파마요라든지 레벨 2++ 이런 용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디카스 기능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UN의 그 ADAS 규정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서는 지금 벤츠의 GLC는 FSD 같은 기능들을 선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출시와 동시에 바로 가능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알파마요가 완벽하지도 않고 엔비디아와 벤츠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스템을 완성시켜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알파마요의 VLA 기능들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만간 OTA를 통해서 출시 이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북미 고객들은 조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고객들보다는 빨리 경험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좀 아쉽죠, 저희는? 빨리 그 UN의 규정이 넘어가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모든 도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자율주행스러운 굉장히 자율도 높은 ADAS 기능들을 우리도 많이 쓸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SDV적인 부분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걸 구현하고 있는 거는 이 지금 굉장히 화려한 이 화면들인데 이 화면 자체가 일단 차에 타면 압도해요. 39인치의 굉장히 넓은 하이퍼 스크린이 지금 가로로 길게 쫙 있거든요. 계기반도 있고 중앙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이 화면도 있고 조수석 앞에도 지금 새로운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중국 차들도 그렇고요. 르노도 그렇고 뭐 포르쉐, 아우디 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벤츠의 GLC EV는 지금 하나의 패널로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차들은 각각의 패널이에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3개를 박아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14.5인치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그런 패널들을 각각 붙여놨는데 지금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C EV에 39인치의 하나의 패널을 쫙 이어지게 지금 연결을 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굉장합니다. 굉장히 지금 광활하고 화려함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4K 이상의 지금 화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조잡한 느낌들이 나는 그런 중국 차에 있었던 화면들과는 약간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벤츠가 역시나 프리미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급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차랑 우린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또 인테리어를 통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이 화면만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OS 자체도 MBOS라고 하는 거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지금 벤츠 자체가 지금 OS를 직접 만들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 MBOS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기존의 뭐 EQE, EQS에서 볼 수 있었던 그 OS랑은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지금 OS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MBOS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LLM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성인식 AI 비서가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와 OpenAI의 ChatGPT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공지능 LLM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이 제미나이에 좀 더 맞으면은 차가 판단했을 때 제미나이 쪽으로 이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OpenAI 쪽에 더 맞으면은 OpenAI 쪽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최근 들어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인 구글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고 스마트폰에서 쓰다가 이제는 그 영역이 자동차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벤츠 GL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미나이가 들어와 있고 OpenAI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폭스바겐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ID 시리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온 차세대 골프에도 지금 그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인데 벤츠의 차세대 OS인 MBOS에도 ChatGPT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재밌는데 사실 약간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삼성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도 구글 제미나이랑 퍼플렉시티랑 그리고 MS 코파일럿도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멀티 LLM들을 넣고 있는 게 하나의 지금 트렌드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살아남는 승자들이 나중에 대부분의 기기들을 다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자동차에 AI가 들어가는 기능은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죠. 니오가 굉장히 빨리 했었고 리오토나 샤오펑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샤오미예요. 샤오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 OS에 있는 LLM 기능을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틱톡 영상들을 보면 재밌는 게 많은 게 맛집을 알려달라, 데이트할 장소를 알려달라, 주유소를 알려달라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하면서 수학 문제 이것 좀 풀어줘라고 하면서 막 공식을 읊어줘요. 그러면은 LLM이 그걸 듣고 풀어주는 거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논문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뭐 해석을 해달라든지 값을 구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하는 거를 보통은 컴퓨터를 통해서 제미나이나 GPT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차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IT 디바이스의 표컨이라는 게 PC에서 노트북으로 넘어갔고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었던 IT 디바이스의 패권을 언젠간 자동차가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SDV가 뭔지, SDV가 어떤 건지,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 어떤 모습을 할 건지도 지금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아마 이런 게 SDV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을 업체들마다, 각 업체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많이 보여줬었는데, 제 느낌에는 샤오미가 보여줬던 모양새가 가장 이상적인 SDV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내에서 되게 무섭잖아요, 요즘. 거기에 대한 피해는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다 받고 있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벤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냐?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올 하반기 때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고 가격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유럽에서는 판매 가격이 7만 유로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따져보면 1억이 훨씬 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GLC라고 하는 이 차량에 대한 급, 차급에 맞는 가격을 많이들 원할 거기 때문에 이 차가 그대로 그 가격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 실제로 벤츠 코리아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이 된대요. 유럽에서 가격이 높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유럽 가격보다 국내 가격을 싸게 가져왔던 게 지금까지 추세였고, 더군다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라든지 뭐 BYD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아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벤츠가 그러면은 GLC 내연기관 모델이 지금 8천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을 그러면은 같은 8천 중반에 가져올 거냐? 그건 어렵을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9천만 원대에 가져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중형 SUV 전기차의 가격이 9천만 원대다. 아무리 벤츠라도 과연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벤츠 내부적으로도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내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그런 전기 SUV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BMW만 하더라도 iX3를 이제 하반기에 국내에 내놓게 되죠. 볼보의 EX60도 지금 빠르면 연내 국내 출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D세그먼트 전기 SUV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질 걸로 보이고, 국산차 중에서 이 차급을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의 GV70, GV70 전기차밖에 없긴 했는데, 그 차는 사실은 약간 한 세대 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말하기 되게 불편하긴 한데 국산차다 보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 GLC EV라든지 BMW의 iX3, 아우디의 Q6 혹은 볼보의 EX60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차가 좋아요. 예쁘고 되게 좋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량들만큼 하이테크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은 다시 유럽 브랜드들 간의 경쟁으로 좀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의 EQ 시리즈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이 차 자체는 MBEA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만큼 기존 EQ 시리즈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조약돌 모양의 약간은 어색했던 그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벤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유려한 디자인 라인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온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벤츠 SUV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전면부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엄청나게 큰 방패 같은 그릴이 진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전면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반 LED를 쓰잖아요. GLC EV에 들어가 있는 LE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되다 보니까 훨씬 높은 해상도에 지금 빛을 쏘아댈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금 에너지 효율성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빛을 뽐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하 주차장이나 굉장히 어두운 곳을 갈 때도 되게 선명하게 앞을 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벤츠 SUV 라인이 쫙 드러나 있잖아요. 투박스의 전형적인 SUV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한 그런 유선형의 선을 지금 갖고 있죠. 특히나 이제 뒤로 빠지는 부분을 보시면은 되게 유려하면서도 되게 듬직한 그런 디자인을 갖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 모양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벤츠가 여기에 투톤을 넣은 거는 사실 흔치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투톤의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으면서 빨간색의 이런 눈을 부릅뜬 것 같은 저런 리어 램프를 넣으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디자인이지만 이 부분은 어쩌면 벤츠 고객들 사이에서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디자인을 차치하고 차량의 구조를 좀 보면은 에어로다이나믹과 그리고 이제 SUV의 공간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되게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나 이 루프에서 C필러를 지나서 D필러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트렁크 도어까지 쫙 내려오는 이 라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볼륨감이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느낌은 중형 SUV급 이상에서 늘 많이 보여주는 그런 라인인데 이 차량은 지금 D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체를 좀 더 크게 보이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패밀리 SUV로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트렁크 공간 진짜 중요합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내연기관 GLC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바닥이 되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도 되게 좋고요. 높이도 엄청 높지가 않아요. 전기 SUV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트렁크 높이가 높아서 공간 대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GLC-E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바닥 높이도 적당히 높다 보니까 지금 뭐 공간의 로스가 잃어버리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은 밑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패밀리카로 쓴다라고 한다면 유모차와 30인치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넣어도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 트렁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1열 공간. 아, 1열 공간은 진짜 정말 화려합니다. 39인치 디스플레이 화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 동급에서 가장 화려한 실내를 갖고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 시리즈라든지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T자 모양의 MBUX 하이퍼스크린을 보여주면서 디스플레이로 차량의 실내를 멋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줬었죠. 터치감도 뭐 아이폰 못지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계기방과 그리고 중앙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이 조수석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기능은 각각 나눠져 있지만 패널은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패널 위에서 세 개의 각각의 기능을 지금 구현했다라는 거, 이거 좀 대단한 거죠. 사실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GLC 같은 경우에는 D세그먼트지만 뒷좌석이 그렇게 넓은 평가를 사실 못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전기차이기도 해서 그런지 공간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헤드룸은 뭐 한 뼘 넘게 나와요. 지금 저희가 안전 키가 작은 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넓은 헤드룸이 나온다는 거는 차가 공간감을 지금 활용을 되게 여유롭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표시가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시트를 조금은 낮게 잘 배치했다는 겁니다. 전기차들 보면 밑에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시트를 좀 높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허벅지가 뜨게 되고 이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장거리 탑승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높이도 조금 낮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고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실제 재원 표상의 공간보다도 더 크게 지금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넓은 공간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세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뼘이 넘게 나오죠. 아까 같이 탑승했던 이제 조수석에 앉았던 분이 키가 180이 넘는 분이세요. 다리도 굉장히 긴데 그 사람이 편하게 앉았던 자세로 지금 조수석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한 뼘 넘게 자리가 나온다는 거는 뒷좌석 공간감이 되게 넓다는 거죠. 시트 등받이 각도도 적당합니다. 이게 많이 넘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딱 서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 있는 정도는 20도 내외 정도로 지금 딱 느껴지거든요. 앉았을 때 적당히 뒤로 기댈 수 있는 소파에 앉았을 때는 되게 푹 들어가서 처음에는 되게 편하지만 오래 있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적당하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 그렇다고 소파에 앉은 것처럼 그 정도의 안락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급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수준의 뒷좌석 시트의 착장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세비야까지 갔다 오는 왕복 거의 5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지금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GLC EV는 사실 벤츠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전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에바 플랫폼 기반으로 했던 EQ 시리즈를 이제 사실상 단종을 시켰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차세대 전기차로서 MB.EA 플랫폼을 지금 처음 적용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EQC의 후속 모델도 아니고 GLC의 전기차 버전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인데 중형 SUV다 보니까 GLC라고 하는 명칭을 단 만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적용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차가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만큼 상품성만큼의 또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가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유럽에서의 가격이 국내에서 과연 그대로 적용되면 이건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많이 만족스럽고 우리가 벤츠가 전기차 부분에서 그리고 SDV 부분에서 좀 많이 뒤처진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왔었는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었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살 것 같아요. GRC라고 하는 차가 국내에서는 E클래스, S클래스와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차급이다 보니까 EV 역시도 많은 분들 찾을 걸로 보이고 한번 지켜보면 여러분들도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포르투갈 파루 알가르브에서 르빌리티 류종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차량과 소식으로 함께 오겠습니다. 안녕.